예, 우리 한 해가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이제 올 한 해 뭐 다 지나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금방 12월 되고요. 또 12월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성탄절 맞고 새 2019년을 저희가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라고 하는 말은 왠지 옛날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 기원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전부 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신 유월절, 봄 보리 농사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유월절부터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또 밀농사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을에 지키는 겁니다. 9월달에 지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일 농사, 어떻게 보면 1년의 마지막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농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로 변하면서 저런 3대 절기가 중요하게 되었으니 추수감사절에 추수하고도 성경은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시작은 이건 미국에서 생긴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온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의 그 원류라고 할까요? 기원은 미국이지요.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11월 달에 도착한 겁니다. 지금 동부 눈이 온다 그러죠.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믿음 하나 갖고 동부에 와서 신앙 잘 지키려고 왔건만 너무 추워서 그 겨울을 지키면서 절반이 죽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났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지도 봄이 됐는데 깜깜한 겁니다. 그때 이 청교도들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청교도를 도와줍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산에 가면 이거 약초 먹으면 죽습니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집은 이렇게 지면 됩니다. 가축은 이렇게 터키를 키우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간신히 절반이 살아났습니다. 이듬해 가을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55년 동안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국가공휴일로 지키고 있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큰 휴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로 추수감사절을 그냥 땡스기빙이라고 하니까 추수를 빼고 감사절이라고 불러도 또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 해의 수확을 돌아본다는 면에서 우리가 한 해의 수확, 한 해의 인생을 돌아본다 또 나름대로 추수라고 생각을 하면 추수라는 말을 붙여도 괜찮겠죠. 하여간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그 정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그렇고 구약의 절기가 그렇고 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옛날 청교도들이 자신을 도운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초대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냈듯이 한 해 동안 도움을 준 이웃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끔씩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감사를 무시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사람을 통한 감사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가족이 있었습니다. 또 친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름 모를 이웃들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진짜 손이 수고했어요. 손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혼자서 삭히면서 또 사실 때도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 많은 책임감 때문에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 중압감 때문에 또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로 자식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으십니까? 내가 참 잘 살았다. 올 한 해 내가 잘 살라고 여기까지 왔다. 요즘 한국에서요, 쓰담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옆에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거를 쓰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쓰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살았다. 물론 늘 부족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지요. 모두 아쉽고 부족하고 감사할 것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429장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연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복음이 프래그먼트,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어딘가 흩어져 있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저 찬송가는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너의 축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에 영어 가사가 더 좋습니다. 우린 영어 가사를 못 살렸는데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그 블레싱에게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어떻게?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그 블레싱에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복을 세어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 복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사셨다면 건강의 복. 한 해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관계의 복. 한 해 동안 계획한 일을 여러분이 성취하셨으면 열매의 복.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오셨으니 믿음의 복. 주의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진 것 없고 비록 몸도 연약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이 느껴지시면 이름을 구원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이름을 붙이면서 세워보는 겁니다. 각자의 복이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복은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 똑같이 이름 붙이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창의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창의적으로 그 복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추수감사절의 정신일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께서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감사절기에는 그냥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이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에만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을 카운트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잊혀진 감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넘어갈 것들에도 이름을 붙이면서 감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추수감사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오늘도 읽었지만 18절까지 또 다음에 살펴볼 것이고 차근차근 그 이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를 살펴봤고, 또 누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위치한 로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먼저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었고 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협력도 있지만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것이 로마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최후의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1위의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LA를 강조했지만 이건 강조할 곳이 없는, 그냥 로마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나의 믿음이 내가 있는 곳에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칭찬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속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고 고민도 했을 겁니다. 계속 믿어야 되나? 예수님 믿어서 별로 물질의 복도 없고 생기는 것이 없는데 계속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로마 교회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을 것을 권면했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를 누가 세웠든지 지금 교회의 주역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힘주어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지나가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래서 바울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군요.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고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고 내용이고, 뒤로 가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삶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를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는 것이 로마서의 마지막이죠. 우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걸 설명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든 세상을 두고 참 좋다, 이게 쉽지 않다 그랬죠. 수요 예배에서 그랬어요.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참 좋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참 좋다,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참 좋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연별하셨을까. 그런데 그 세상에 악이 들어옵니다. 가장 강교한 뱀에게 악이 들어오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유혹하죠. 결국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세상에, 정말 선한 세상에 검정이 들어왔고 어둠이 들어왔고 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배운 창세기 3장이고 제가 조금 좀 복사를 더해가지고 뒤에다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예배 끝나고 뒤에다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 악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가 생겼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인데 제가 읽죠. 그 다음 화면인 것 같아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물론 같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좀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누군지를 쭉 1장과 2장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제가 구분을 한번 하면서 이걸 읽어봤어요.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것이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다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악하게 만든 사람들, 악하게 만든 세력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순리를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드셨는데 이 순리를 역리로 거꾸로 만든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할 것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굴까 구분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불의하게 산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 있겠다라고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의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해라. 또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망가집니다. 의롭게 살아야 될 유대인들이 불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에 도취되어서 다른 민족을 판단하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겁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를 했다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언약 백성이 그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나쁜 죄입니다. 이건 알면서도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인데 또 제가 읽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를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거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그렇게 걷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인데,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잣대로 자신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 내가 돌리면 똑같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을 판단하려면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나쁜 일을 하면서, 이건 알고 나쁜 일을 하면 더 나쁜 겁니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니 이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빛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편지가 되라고 했는데 자신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신은 더 나쁘게 살면서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위선입니다. 불의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순리대로 살지 않은 세상의 모습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을 버린 세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썩어질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 라고 말해요. 썩어질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로마서 1, 2장은 비관적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제가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감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감각적인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이죠.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이죠. 요즘은 제가 재미가 없어서 이제 보지를 않는데, 한 4, 5년 전쯤에 일요일에 예배 끝나고 가면 쉬면서 그 개그 콘서트를 꼭 봤습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에 제가 꽂혀 있습니다. 동물농장하고 두 군데를 꼭 보고 나머지는 못 보겠어요. 모르겠어요. 개그 콘서트에 꼭 봤는데 그때 이런 허무 개그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서 누가 말을 걸면 그 말을 갖고는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제가 흉내를 내면 좋은데 전 잘 못합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 할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돈 많이 벌면 뭐 할 끼고, 기분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할 끼고, 힘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 할 끼고,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할 끼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 말을 계속 서너 번을 반복해요. 돈을 많이 벌어봐야 결국 소고기 사 먹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을 잘 묘사한 허무 개그인데 사람들은 웃으면서 또 머리가 하얗게 된 그 할아버지의 개그 코드에 공감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우리 뭐에 살지? 결국 소고기 사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껄껄 웃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두고 바울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헛된 세상이다. 조금 심하긴 해요. 썩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상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만큼 썩어지고 냄새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베풀 이불을 만들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거든요.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다 내보였지만, 그 공동체 앞에 부부 앞에 부끄러운 것을 다 내보였지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일치요 한 몸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려서 썩어질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은 위쪽으로 떨어지다. 재밌죠? 위쪽으로 어떻게 떨어져요? Falling Upward라고 하는 책에서 일곱 가지 C로 우리의 세상을 진단합니다. 첫째는 비교한다. 비교한다. 두 번째는 경쟁합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략을 꾸밉니다. 뒤에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 다음에는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네가 틀렸어 나는 오라. 그 다음에 배제시킵니다. 캔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이렇게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세상의 마지막 C를 리차드 로우를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세상 살다가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세상에 살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으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견하십니까? 정말 집에 가시면 거울 보시고 쓰담쓰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그냥 망가져버렸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절을 하고 순식간에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인데 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장 9절에 와서는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의 모든 교인들,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결코 아니다. 결코 우리도 낫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성찰이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추구하고 우린 살았는지요?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았는지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셨는지요? 미련한 마음으로 허망한 것들을 따르지는 않으셨는지요? 결국 소고기 사먹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에 시간과 노력의 힘을 들이지는 않았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집중했는지요? 아니 그 허무해 보는 일을 그 썩어져가는 일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이죠. 그 일을 주님의 일로 바꿔놓았는지요? 이거는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서 나눌 말씀입니다. 세상이 썩어져갈 세상이요 허무한 세상이요 미련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체념하지 않고 그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로 회복시켜나가는 것,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았는지요?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찬디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살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했고 올 한 해 동안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담쓰담 해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길을 걸어갔다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만 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모르고 이제야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들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갖고 있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헬라어 본문의 의미는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미 길티 죄인으로 판결이 났다. 우린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우린 다 길티 죄인이라고 판결이 났다. 여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겠죠. 단순한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죄를 뛰어넘는 것이겠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시작을 해요. 강력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아, 이 말씀을요. 세 번, 네 번 읽어보는데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목사라고 너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그 다가오는 그 뉘앙스가 많이 달랐어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제가 큐티한 다음에 다르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어거스틴이나 웨슬리나 마틴 루터가 깨닫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또 누구 죄가 크냐 작으냐 이거 경쟁하고 모함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면 그거보다 추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길티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는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사람은 믿지 않아 저렇게 믿고 있어 뭐 타종교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 기독교가 많이 배제하고 많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어떤 그 혐오하는 경우가 기독교에 많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가 좀 보기 흉한 사람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는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죠. 감사절을 맞으면서 다시금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거나 또 자만이 있거나 자랑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또 내가 너무 움츠려들었다면 난 왜 이렇게 될까? 왜 안 풀릴까? 움츠려들었다면 주님 앞에서 어깨를 활짝 펴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허망하고 없어질 것들에서 영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맞추는 시간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아 진정으로 감사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쟁취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감사, 이웃에게 나누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누리는 감사, 하나님 백성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살면서 생기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